이사야서 60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게델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지난주일에 이사야서 60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6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로 나누면서 제가 강조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강조가 되어지고 7절에서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문구가 강조가 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고 오늘은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있는 그 문구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을 우리가 서론을 조금 길게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 먼 날 그 미래의 성도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영화로우신 분인데 아버지의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으니까 나의 이 백성들, 이 성도들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고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에이 목사님 우리 그렇게 못 사는데요. 예 알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거룩하게 되고 당장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가 헛된 기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eventually 우리가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이 사람들과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호와께 드리러 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인데 7절 앞에 자막을 좀 열어주실래요?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게달의 양무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느바욧의 숫양이 나왔어요. 게달의 양무리가 다 너에게로 즉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바욧의 숫양이 너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게달이라고 하는 족속과 느바욧이라고 하는 족속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광야에 목축을 하는 부족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목축하는 부족들을 대표하는 부족이 게달 부족이에요. 게달 부족. 근데 느바욧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근데 게달이라고 하는 부족이 나올 때 늘 따라다니는 부족이 느바욧이에요. 마치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집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족속이 게달 족속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재미있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에게로 모이고 그 수량이 너에게 공급되고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에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휴, 감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부정타게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 제단은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죽이고 피 흘리고 각두고 내정 꺼내고 그리고 불 사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막 그러고 화를 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도저히 안 받으실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7절 끝에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고 반대하느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대요. 이방인들이 그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아무리 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뿐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어서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힘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게달과 이 느바욧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각처에서 그냥 나오고 있어요. 각처에서 열방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기서 막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둘기, 여기 비둘기들이 나왔는데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요새 비둘기들이 짝짓기 하는 날인가 봐요. 시즌이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레인보우하고 트로피카나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저쪽 그 북서쪽 코너에 보면 주유소 하나 있죠. 우리 쪽 말고 저쪽 건너편에 주유소 있잖아요. 세상에 거기는 비둘기 떼들이요. 해질 무렵쯤 한 5시, 6시 되잖아요. 그러면 새까맣게 날아다녀요. 여러분 그 주유소 가서 주차하지 마십시오. 새똥쌉니다. 절대로 거긴 주차하지 마. 그냥 새카맣게 몰려다니듯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들이 누구일까? 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마치 누구들인가 하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그러니까 게달과 느바욧은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는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름같이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말은 지중해 쪽에서 서쪽에서 오는 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 다시스에서부터도 온대네요.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 지중해 맨 끝에 서쪽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땅끝에 저 밑에 있는 곳이 다시스거든요. 거기서부터 배들이 오는데 빈 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은금을 그냥 가득가득 싣고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표현 열어주세요.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은금을 싣고 오는데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다의 왕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다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라고. 그것이 액수가 적든 액수가 많든 우리가 설령 주부에 있는 헌금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는 헌금의 통계가 올라왔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나한테 매 많이 맞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면서 긍휼을 이야기하세요. 긍휼의 이야기가 10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매 많이 맞았지. 그러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진짜로 역사 속에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쭉 살아왔으면 참 좋을 텐데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그리고서 야단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손발 바싹바싹 빌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고 그래서 또 야단 맞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했다 안 했다? 또 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는 너를 야단을 쳤지만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잠깐만 더 곁길로 나가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십시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적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령 있다면 뭐 천주교처럼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결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길 것인즉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 회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복의 이야기를 10절 끝에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방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방인들이 왔었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이방인들이 왔을 때는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막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양떼들을 막 몰고 오고 있고 근데 흙먼지는 날리고 있으니까 어머나 저것도 군대면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놀랄 수도 있고 또 지중해에서 수많은 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것도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또 쑥대밭을 만들면 어떻게 놀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있기는 한데 옛날처럼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섬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라면 지금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다는데 거기 무너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저기서 다 회방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음의 전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전진되어지는 것을 함께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워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가면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시키는가 하면 남아있는 자들, 유대인의 남아있는 자들, 택함받은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희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저희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또 다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또다시 어우러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 일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세우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구속사역, 하나님의 나라 크게 우리는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문자적으로 뭐 금을 가지고 오고 은을 가지고 오고 양들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 그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 자체, 그 자체 변화된 이방인들의 삶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헌금을 요구할까요? 우리들의 재능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As you are.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체, 우리들의 삶 자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등산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이 열려있대요. 그 양의 문이 열려있대요. 그 양의 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양의 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열려 있어서 복음 전파를 대고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이 어느 문인가 하면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천국에서, 그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니 밤이 없으니까 낮에만 성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밤이 없대요. 밤에는 문을 닫는데 밤이 없대요. 그럼 성문은 열려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죽어도 성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 교회 문이 닫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아, 저 사람은 돼.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줬어. 누구라도 줬어. 지친 사람도 줬어. 꾀죄죄 한 사람도 괜찮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문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2절에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갈 때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도 않아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죽기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속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멸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렇게 불안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